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에 먼저 우리 속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지 저희를 돌아보게 하시고 과연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데려가실 그 나라와 그 이유를 소망하는 그 마음이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면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그 삶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되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성경을 보면은 그 어렵다 할 수 있는 내용도 많이 있지만은 또 뭔가 우리들 호기심을 또 자극하는 그런 내용들도 이 성경에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그 요한계시록을 읽다가 보면은 뭔가 모르게 좀 호기심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죠.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본문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호기심을 좀 자극하기에 충분한 그런 그 내용들이죠. 특히 1절에서 그 말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은 우리에게 더 큰 호기심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1절을 다시 보면은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대개 그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할 때에 지금 우리가 그 보고 있는 하늘과 땅, 우리가 보는 하늘, 우리가 발 딛고 사는 땅, 이게 다 사라지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준다. 이걸 갖다가 오늘 본문의 구절 그렇게 되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그 집 안에 있는 그 흔 가구를 갖다 버리고 새로운 가구로 장만을 해 놓은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 없애버리고 새로운 하늘과 땅으로 교체한다, 갈아치운다, 이러한 그 의미로 이해를 하죠. 뭐냐면 처음에 그 하늘과 땅은 죄로 인해 다 더러워졌으니까 하나님께서 갖다 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깨끗한 새로운 하늘과 땅으로 이제 바꿔놓는다, 되게 이런 이해를 하죠. 그렇다면은 이제 그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럼 처음에 하늘과 땅하고 또 나중에 올 새로운 하늘과 땅하고 어떻게 다르겠는가? 어떤 그 똑같은 하늘이라면은 어떤 식으로 다르겠는가?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땅이 사라지고 새로운 땅이 온다면은 그럼 그 땅은 어떤 땅이냐? 뭐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장차 우리가 또 하나님 나라에 살아갈 때에 그 쉽게 천국이라 합시다. 그 천국에도 이제 하늘이 있고 땅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냐? 그렇다면 그 천국의 땅은 지금처럼 흙으로 되어 있는 그런 땅이냐? 아니면 다른 재료로 되어 있는 땅이냐? 뭐 이런 호기심들이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분명히 성경에는 이제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는 말을 하고 있지만은 항상 그 성경이 말한 천국은 천국의 어떤 상태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 천국의 모양에 대해서는 절 그 말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도 장차 우리가 들어갈 어떤 천국 그것만 의미해가지고 말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세계 최초로 우주선을 타고 우주에 나간 사람이 소련의 유리 가가리라는 그런 사람이라 하는데 이 사람이 그 우주선을 타고 우주에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자기가 우주에 나와가지고 아무리 우주를 다 둘러봐도 천국이 보이지 않더라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냐면은 천국을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하나님이 우주 공간 어디에다가 이 천국이라고 하는 걸 준비해 놓고 계시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그 천국을 가지고 오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천국을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만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많은 사람이 천국을 갖다가 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천국을 이 세상 말고 다른 어디인가 지금 준비해 놓고 재림의 날을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천국에 가 대기하고 있느냐 아니면 다른 천국이냐 또 이런 문제를 가지고도 의견들이 막 분분하단 말이죠. 하지만 본문에서 말하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갖다가 그런 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면은 곤란해요. 또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것도 실제로 뭐 하늘이 사라져버리고 땅이 사라지는 그런 미래의 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것으로도 우리가 이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버리면은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선가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해 놓고 기다린다. 이런 결론이 돼버릴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 지금은 새하늘과 새 땅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또 얘기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간 현실은. 자, 그러면 오늘 이 1절에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뭐냐?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또 다음 수요일에는 뒤에 나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걸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뒤에 나온 내용들은 자세하게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건 한마디로 말해서 새로운 세상을 말하죠. 새로운 세상이다. 지금의 세상 말고 새로운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걸 말하는 게 4절 5절이에요. 그 보면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렇게 말하죠. 여기 보면 4절에 보면 처음 것이 다 지나갔다 이렇게 말하죠. 처음 게 지나갔다. 여기에서 말한 처음 것이라는 것은 1절 나온 대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세상을 보면 크게 세 개로 나눕니다. 세상을 하늘과 땅과 또한 바다죠. 세상이 이렇게 세 부분 날라져요. 그 하늘과 땅과 바다를 묶다 합해가지고 세상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처음에 하늘과 처음에 땅과 처음에 바다가 없었다 그렇다면 결국 뭡니까? 처음에 세상이 없어졌다 이런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처음 세상의 상태가 뭐냐? 상태가 뭐냐? 그게 사절에서 말한 대로 눈물이 있고 사망이 있고 애통하는 것이 있고 곡하는 것이 있고 아픈 것이 있다는 것이죠. 처음 세상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람이 괴롭힘을 당하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게 처음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 사탄에 의해서 죄로 어두워진 상태의 세상이다. 이걸 의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처음 것이 다 지나가고 오절에서 말하기를 보좌에 앉으신 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 새롭게 한다는 게 뭐냐면 일제를 말한 대로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세상이다 이걸 의미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런 말합니다. 천국에는 물고기가 없다 그런 말을 해요. 물고기가 없다. 왜 천국에는 물고기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하냐면은 오늘 성경에 뭐가 없다 갑니까? 바다가 없다. 그러니까 바다가 없는데 물고기가 있을 리가 있느냐. 그래 천국은 물고기가 없다. 그런 그 주장을 해요. 근데 물고기가 바다에만 삽니까? 강에도 사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갖다가 문자 그대로 그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어떤 주장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돼버리면 결국은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모순에 빠져버리게 돼요.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 이 말은 실제로 눈에 보이는 그 물이 있는 그 바다, 이게 천국이 없다.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바다라는 게 뭘 의미하냐? 이걸 봐야 한단 말입니다. 바다라고 하는 건 사망이라는 걸 의미하는 말이에요. 사망. 그렇기 때문에 바다가 없다는 건 사망이 없다. 이걸 의미한다면 사망이 없다. 왜 바다가 사망을 의미하냐면요. 노아 홍수가 났을 때에 모든 세상이 바다에 잠겨버렸습니다. 그 상태가 바로 죽음이란 말이죠. 그 상태가 음부란 말입니다. 그 상태가. 이게 뭐냐면 단순히 세상이 물에 잠겼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세상이 사망에 처했다. 이걸 말해주는 것이 노아의 홍수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망에 죽지 않고 사망에 둥둥 떠있던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노아 가족들이었잖아요. 그래 노아 가족은 그냥 살았다 이게 아니고 사망에 처해지지 않고 산 자들, 결국 죽음 속에 부활한 그걸 의미한단 말이죠. 그들이 누굽니까? 노아 가족인데 방주를 만들어 탔기 때문에 세상이 사망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살았다 그 말이죠. 결국에 노아를 통해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은 사망에도 살 수 있는 게 뭐 때문이냐? 그게 노아 홍수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망에서 살 수 있는 게 뭐 때문이냐? 또 홍해도 오면은 홍해도 이스라엘 사람만 살았죠. 근데 애굽 군대는 몽땅 물에 빠져 죽어버려요. 이것도 노아 홍수와 같은 의미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둘 다 바다는 사망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스라엘만 살았다. 그 속에서 이스라엘이 왜 살았느냐? 또 그게 그 홍해에 담겨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바다에 물 속에서 죽지 않고 산 자가 누구냐는 거. 이걸 의미하는 게 바다죠. 그래서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 이 말은 실제 물 있는 그런 바다 말하는 게 아니고 사망이 없는 나라다. 결국 처음 세상은 사망이 있는데 새로운 세상은 사망이 없었다는 거죠. 사망이 없었다. 그래서 그 새로운 나라는 사망이 없는 생명의 나라다. 이렇게 해도 이해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은 오지를 새롭게 했다 이런 그 말들이 있는데 이거 모든 게 뭐냐면 먼저 있던 것들을 싹 없애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교체했다는 것. 지금 이걸 말하기 위해서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새로운 나라, 새롭다. 뭐가 새로운 거냐? 우리 자꾸 새롭다 그러면은 앞에 있는 거 없애버리고 딴 걸 갈아끼는 거 새롭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새롭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새롭다는 의미를 이해하려면은 우리가 성경에 그래서 있는 말을 좀 이해를 해야 되죠. 그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 합니까? 기억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에서 이미 새롭다 새로운 것이 되었다 지금 이걸 언급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고린도후서에서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할 때에 뭘 새로운 피조물로 말하냐 그 말입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이 앞에 있는 걸 없애버리고 새로 갈아낀 것을 의미하냐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한번 여쭤보십시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분이라면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아닙니까? 새로운 피조물이죠.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아이고 내가 죄도 많이 지는데 새롭다 말할 수 있는가 이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말할 때에 그러면 그 새로운 피조물이 기존의 여러분 없애버리고 새로운 여러분으로 지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을 새롭다 할 때 기존 것은 분명히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설사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육신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 이렇게 이해를 해도 문제는 있어요. 뭐냐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존의 타락한 마음을 새로 다 갖다 버려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갈아낀 것을 말한다면은 결국 뭐가 없어야 합니까? 죄가 없어야 되죠. 왜? 기존 타락된 걸 버려버리고 새로운 마음을 바꾼 것을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말한다면은 기존 타락된 마음을 버렸으니까 죄가 없는 게 극히 당연합니다. 그게 당연한 거죠. 근데 지금 우리들에게 죄가 안 보입니까? 죄가 수시로 보이잖아요. 여전히 죄가 드러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갖다가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새로운 피조물.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을 없애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절대로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 뭐라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 안에 있냐, 지금 그걸 말하는 것이지 인간 자체가 뭐 옛날 때 버리고 새로 갈아끼고 하는 그 상태를 말한 게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 새롭게 되었다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 산 자가 되었다, 이걸 가리켜서 새롭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새롭게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말할 때 이걸 갖다가 흔 것은 버리고 앞에 건 없애버리고 새 것으로 바깥 끼운다 이렇게 이해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새로 바깥 끼었다, 새로 바깥 쳤다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면은 오늘 본문은 지금 우리 현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말이 돼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그 고린도서의 성경을 보면은 새롭게 되었다는 걸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새롭다는 건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일이네요. 그러니까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그것으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은 우리 저와 상관없이 새로운 피조물 말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새롭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그 새로운 세계도 뭐냐면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예수 안에서 시작된 세계를 가리켜서 새하늘과 새 땅이다, 새로운 세계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가지고 오는 그걸로 이해하지 마시고 이미 예수님 오심으로부터 시작된 그 세상, 이걸 의미하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은 언제 시작이 됐습니까? 이미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시작이 되어버린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본문에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건 지금 우리 현실에서 결코 무관하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세상 안에 새로운 세상이 있는 거예요.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으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이 땅에서 지금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장차 주님이 오시면은 기존 세상은 심판해 버리고 새로운 세상만 남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마지막이고 이걸 비유로 미리 말씀하신 것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가 보통 알곡과 가라지 비유하면은 개인과 개인으로 이해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알고 또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은 가라지 이렇게 해가지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가려가지고 뭐 천국 보내고 천국 보내고 지옥 보내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버리죠. 근데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알곡을 하나하나 가릴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알곡은 하나님의 생명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들을 가리 교회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교회, 그래서 알곡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그 자체를 말하죠. 가라지는 결국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그들을 통틀어서 가라지 이렇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고 가라지를 구분해서 가라지를 불에 던져버리는 것이 바로 세상 마지막 때 디귿질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때까지 알고 가라지는 함께 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상 곳에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상과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세상이 지금 함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탄의 나라와 그리스도 나라가 함께 있다 이런 얘기죠.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 18절 보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이렇게 말하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이 신약에 와서 말하진 게 아닙니다. 이미 구약 때부터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다 예언한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예언한 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은 그런 상태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갖다가 예수님이 재림해 가지고 이룰 세상으로 예언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사야 선지자 그때는 예수님이 아직 오지도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재림은 상상도 안 하는 거예요. 아직 오지도 않았으니까. 구약에는 재림을 말한 게 아닙니다. 메시아가 처음에 오실 걸 말하고 있는 거지. 근데 그런 이사야가 새하늘 새 땅을 말할 때 예수님이 재림해가지고 만들 그런 새하늘 새 땅을 의미해서 그걸 말했겠냐 그 말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만들 땅, 만들 세상, 그걸 의미해서 새하늘 새 땅을 의미한 말한 것이죠. 주님이 처음 오셔가지고 만들 세상, 그게 바로 새로운 세상이라 그 말입니다. 그 새로운 세상이 뭐냐면은 결국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메시아로 살아가는 세상이다. 이걸 이사야가 그 기획 의미를 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구약의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지금 우리는 누굴 기다립니까?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죠. 그러니까 메시아를 소망하는 똑같은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메시아를 소망하는데 구약은 처음 오실 다시 오실 메시아 우리는 아니 구약은 처음 오실 메시아 우리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 안에서 만드는 새로운 상은 똑같은 거예요. 구약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 새로운 상이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세상이라 이런 얘기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간 세상.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세상을 예수님 안에다가 이미 만들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만든 게 새로운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곧 세상을 살아가,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고 이것을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새하늘 새 땅을 말하면서 기존 것은 기억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새로운 세상 안에서는 기존의 우리의 죄는 기억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게 이사야가 바라보는 새로운 세상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새로운 세상을 살아간다 해서 그게 뭐냐? 자, 지금 이 세상은 누가 다스립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그런데 세상은 자기들 힘으로 살아가는 착각을 하죠. 그래서 자기 잘된 것은 몽땅 자기 이권을 돌려버립니다. 이게 뭘 말해주냐면은 지금 이 세상은 사탄에게 붙들려 있다 이걸 말해주죠. 그런데 하나님과 사탄이 다른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은혜니까 몽땅 나에 감사하고 날 위해 살아가라. 이렇게,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기에 반해 사탄은 사탄을 위해 살아가라 이렇게 말합니까? 그걸 사탄이 말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말한 게 뭐냐? 몽땅 누굴 위해 삽니까? 너 자신을 위해 살아가라. 이게 사탄의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 살아라 이렇게 할 때 우리 속에는 그럼 내 인생이 뭐냐? 이런 반발이 튀어나오죠. 그게 사탄의 소리라 그 말입니다. 이제 사탄은 사탄 자기를 위해 살아라 이런 말을 하지 않지만 사실 너 자신을 위해 살아라 이게 뭐냐면 사탄 자기를 위한 거죠. 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해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결국 사탄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도록 할 때에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해방하는 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게 곧 사탄을 기쁘게 하는 결과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사실을 세상 사람이 모릅니다. 전혀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은 자기를 위해 살기 바쁜 것이 바쁘게 사는 것이 당연한 줄로 알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라면은 미쳐놉니다. 이렇게 될 뻔하지 않습니까? 그게 본래 인간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보다는 내 유익을 더 따라가는 게 인간이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뭘 따라갔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잘됨을 따라갔죠. 그게 아담과 하와, 타락한 아담과 하와였거든요. 그리고 그 아담 하와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간이 아담과 똑같은 본성 가지고 태어난다 그 말입니다. 이게 본래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 날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새롭게 되어진 새로운 비조물이라 그 말입니다. 그들이 이것이 5절에서 말한 대로 마음을 새롭게 한다 이런 말인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다시 말해서 교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피조물이 되었다. 이게 새롭게 되어진 거라는 것이죠.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되어진 것. 그렇다면 이렇게 새롭게 되어진 이 사람들은 누구의 다스림 받고 살아갑니까? 주님의 다스림 받고 사는 게 당연하죠. 주님의 다스림. 성령이 함께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에서 오직 예수님의 다스림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새로운 세상을 사는 사람과 기존 세상을 사는 사람이 뭐가 다르냐면은 다스림자가 달라요. 기존 세상은 내가 날 다스리죠. 그런데 새로운 세상은 주님이 날 다스립니다. 다스림자 다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새로운 세상이라고 말입니다.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이죠. 기존 세상의 사람들은 목적이 자기 발전입니다. 그죠?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성공하는 게 인생의 전부죠. 잘 되면 성공이고 안 되면 실패를 생각하는 이 땅이란 말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신자는 모든 게 새로워져요. 살아가는 목적도 삶의 기쁨도 모든 게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새로운 비중을 낸 신자는 오직 주님으로 기뻐하고 살아가죠. 인생의 목적도 주님을 섬기는 것, 여기 있는 것이고 인생의 성공도 주를 믿게 되는 것, 이게 성공이라 이렇게 알고 살아간다고 말입니다. 이게 전혀 새로운 세상이다. 그게 전혀 새로운 세상이다. 그리고 그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걸 의미해야죠.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새로운 세상에는 죄로 인한 사망이 없다는 거죠. 그 안에는. 왜? 주님 안에서 이미 주의 피로 용서받은 자만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사망이 없다.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가 있지 않더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바다가 없는 세계, 이게 그리스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세상을, 그 새로운 세상을.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세상을 살아간 사람 뭘 하고 살아갑니까? 주님을 따라가죠. 그래서 주님을 섬기게 되고 주님을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말한 새하늘 새 땅 이렇게 말할 때 오늘 우리는 과연 어느 땅을 받고 살아가는가, 과연 기존의 땅을 받고 살아가는가, 아니면은 새하늘과 새 땅, 그 땅을 살아가는가, 그 세상을 살아가는가, 우리의 삶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기존 땅을 밟지 말라, 이것은 우리가 지금 뭐 땅 받고 살아가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세상이 전부로 알지 마시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기존 세상을 벗어난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기서 땅은 부동산 그 땅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의 세계, 그걸 기업으로 받는다 이런 얘기죠. 주님의 세계,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상, 그 약속된 그 땅을 살아가는 자는 온유한 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새로운 세상 안에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립니다. 그리고 장차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완성된 나라로 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세상을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마음에 두고 산다면은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지금 살고 있는 것이지만은 새로운 세상을 산다면 분명히 우리에게서 새로운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이 보여질 게 당연하죠. 그것이 뭐냐면은 주님이 살아갔던 그 모습으로 살아가지는 겁니다. 주님처럼 섬기게 되기도 되고 희생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섬기지 못하고 희생이 못 나에게 애통함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신자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 항상 이걸 잊지 마시고 죄인 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되고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게 된 모든 것이 바로 주님 희생 때문이라는 것, 항상 여기에 기뻐하시고 여기에 감사하며 주님만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새로운 삶을 사는 게 바로 우리다. 우리는 성령이 새롭게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땅을 살아간다. 이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지금 뭘 해야 될 것인가 이걸 모른단 말이죠. 신자다운 삶을 사는 게 뭐냐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항상 여러분들은 우리가 주어진 땅은 기존의 땅이 아니고 죄로 인해 사망하는 그런 땅이 아니고 사망이 없는 바다가 사라져버린 그 새로운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새로운 생을 살아가는 피조물다운 그래간 모습만 증거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말씀을 볼 때마다 눈에 보인 것 말고 참으로 말씀 안에서 주어진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만들어진 또 다른 새로운 상이 있음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상을 잊어버리지 않았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아무쪼록 주님 피로 이루어진 그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다운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존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사망에 처해서 망할 그런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이미 사망이 없는 영생이 주 약속받은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라는 것을 새로운 피조물이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새롭게 되어진 주님 희생에 대해서 감사하고 영광 들리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